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홍콩과 홍콩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홍콩의 번영과 안녕은 홍콩 주민들의 바람일 뿐 아니라 중국 본토 국민들의 기대이기도 하다며 홍콩에서 시위가 중단되고 안정을 되찾기를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몇 달째 지속되어온 홍콩의 상황은 모두의 우려 사안이라며 평화롭고 조화로운 환경이 홍콩 번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지난 6월 범죄인 인도조례 개정안, 일명 송환법에 대한 반대를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후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을 철회했지만 홍콩 주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 조치를 요구하며 7개월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2019년 마지막 날인 31일 또다시 한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30일에 이어 31일에도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리벳 조인트의 이번 비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 공군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도 지난 26일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중부 후베이성 우한의 전문가팀을 파견해 현재 관련 검사와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중국 중앙방송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현지 병원들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익명의 보건 당국자들을 인용해 12월 우한에서 27건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7명은 중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병세가 진정되고 있으며 조만간 2명이 퇴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들은 현재 격리된 상태로 치료받고 있으며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월 15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1월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며 중국 고위관리가 서명을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무역협상을 위해 자신이 추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이달 초 무역협상 1단계 합의에 도달했으며 서명을 앞두고 번역과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지난 2015년 맺은 이란과의 핵협정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30일 모스크바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회담에서 협정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자국의 석유 판매와 경제, 통화를 겨냥한 미국의 제재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상적인 해결책은 모든 당사자가 합의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 핵합의는 죽은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30일 워싱턴에서 러시아 측 대화 상대인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두 대사가 미국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와 추후 관계 발전을 위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토노프 러시아 대사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지난 12일 미 상원의 인준을 받았으며 23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 관계가 악화됐다며 냉전 체제 이후 때와 비슷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설리번 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입각한 러시아와의 협력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0시 0분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 등 세계 각국이 새해의 첫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최근 출산율 하락 현상을 보이는 한국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한 세기 동안 가장 느린 성장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인구조사국이 30일 발표한 수치를 보면 지난해 미국 인구 증가율은 출산율 하락과 사망률 증가, 이민 둔화로 100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0.5%, 그러니까 150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고요. 현재 인구는 약 3억 2,8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1917년부터 1918년 사이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당시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진보 성향의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가율이 100만 명 미만이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출산율 급상승기였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이들 세대의 최고령 구성원이 70대에 진입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4개 주에서 인구 자연 감소율을 보였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 메인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새벽 사이 황해도와 평안남도 남부에는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고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0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청칭 지역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해가 왔어요. 뭔가 다짐하고 모든 걸 회복시킬 또 다른 기회가 온 거죠. 과거를 포용하고 이 순간을 위해 살아봐요. A Great Big World의 This is the New Year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이라크에서 미국의 이란 연계 군사시설 공습에 반발하는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해 연초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파문의 진원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타이완 입법원이 중국을 겨냥해 외세의 침투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라크에서 지금 반미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미국이 지난 29일 이란과 연계된 이라크와 시리아 군사시설에 대한 군사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는 31일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평소에 경계가 삼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외국 공관들, 이라크 정부기관들은 이 경계가 삼엄한 안전지대, 이른바 그린존 안에 있기 때문에 철통 같은 경비태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소 그린존 경비병력은 반정부 시위대나 위험세력이 접근하면 이를 강력히 막아왔는데요. 하지만 시위대는 이날 특별한 저지를 받지 않고 그린존 안으로 들어가서 미국 대사관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시위대가 대사관 안까지도 들어갔습니까?
네, 미국 대사관은 여러 외교부로 둘러싸여 있고 철문도 여러 번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위대가 본관까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차량 출입용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본관 앞 불과 200여 미터까지는 진입했습니다. 시위대는 대사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들을 부수고 이 대사관 벽에 돌을 던지는가 하면 방어를 위해 세워둔 주변 차량과 경비 초소 등을 불태우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의 습격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은 없었나요?
네, 현장에서 추루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AP통신은 소수의 미군이 대사관 본관 지붕에 올라가 있는 게 목격됐으며 한 사람이 확성기를 통해서 대사관 진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는데요. 몇 시간 후 약 30명의 이라크 군인들이 7대의 무장 차량에 나눠 타고 현장에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위 현장에는 가까이 가지 않고 대사관 주변에만 배치돼서 경계를 섰습니다.
현재 대사관 안에 직원들이나 미국인들은 없습니까?
네, 시위대의 습격이 있자 대사를 비롯한 인력들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시위대는 대사관 벽에 미국은 침략자, 미국은 떠나라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이라크 국기와 카타이브 헤즈볼라 깃발을 흔들면서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이 이번에 공습을 단행한 이라크 민병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29일에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 5곳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시아파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민병 조직입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라크 등 동맹 세력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 격퇴전을 벌이자 대테러전을 명분 삼아 세력을 확대해 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이란의 대리군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이라크 정부군 기지에 대한 잦은 공격의 배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라크 정부군 기지가 공격을 받아서 미국인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난 27일 이라크 북서부 키르크크에 있는 이라크 정부군 기지가 무려 30여 차례 로켓포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 공격으로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미국인들과 이라크 군인들이 다쳤습니다. 미국은 29일 카타이브 헤즈볼라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면서 미국 정부는 결코 이란이 미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영내에 있는 이라크 민병 조직에 대한 공습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대테러전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 다시 검토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서 특히 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미국의 우호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미국 정부의 공습으로 이런 이라크 국민의 정서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의 공습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공격은 이란 대리자들에 대한 중요한 작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정초부터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새해 1월 2일 워싱턴을 출발해서 유럽과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나섭니다. 폼페오 장관의 이번 해외 순방국 가운데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원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 탄핵 파문의 진원지인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다음 주 3일부터 7일까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프로스를 방문하는데요. 제일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폼페오 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 탄핵 파문이 불거진 이래 미국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파문이 뭔지 잠깐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주요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했는데요. 미 연방 하원은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했고 의회의 의사 일정을 방해했다고 보고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전격 가결했고요. 현재 하원의 탄핵 소추안은 상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만납니까?
네, 국무부는 30일 발표한 보도문에서 폼페오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회동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부패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국방장관 등과 만나고 시민사회와 종교 지도자들, 기업가들과도 만나서 인권, 투자, 경제, 정치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병합했는데요. 이 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군사적인 긴장 상황까지 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미국은 결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걸 재확인할 거라고 미국 관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부패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 바이든 부자 관련 의혹을 거론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4일에는 벨라루스를 방문해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나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러시아를 멀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들러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다짐하고요. 마지막 행선지로 키프로스 공화국을 들린 후에 귀국하게 됩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이완에서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타이완의 국회격인 입법원이 31일 외세의 침입에 반대하는 이른바 반침투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타이완 집권 민진당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67, 반대 0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럼 반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건가요? 당초 이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이완 제1야당인 국민당 의원들이 이날 전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이 곧 있을 총통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치적인 도구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총통선거는 언제 있습니까?
네, 1월 11일 총통선거와 총선이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번 총통선거에는 차잉원 총통이 재선을 노리면서 다시 입후보했습니다.
총통선거에 도전한 다른 후보는 사람들인가요?
네, 한거위 가오슝시 시장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또 소수정당인 친민당의 송추이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총통선거를 앞두고 열띤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은 특히 반친투법의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이 총통의 법제화 추진이 중국을 겨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래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 2019년 타이완의 첫 여성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친중국 성향의 전 국민당 정부와는 달리 타이완 독립 노선을 걸으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번 총선에서도 중국 정부가 친중국 정치인들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침투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법안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사람이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 등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나 의원들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침투 법안은 1월에 차이 총통의 서명과 함께 곧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네, 국민당도 외세로부터 타이완을 지키려는 노력은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선거에 앞서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당 의원들은 또 차이 정부가 지나치게 반중국적인 행보를 보이고 국제사회에서 고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고 했는데요. 표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상당수 국민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서 악법 반대, 인권 훼손 등의 문구가 적힌 시위판을 들고 연좌 시위를 벌이는 등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또 일부 친중국계 정당 소속 지지자들은 입법원 건물 밖에서 반침투 법안이 양안 관계를 훼손시킨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에 대해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반친투 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원 산하 타이완 사무소는 민진당이 선거의 목적으로 양안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고 입법으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잉원 총통은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가 취약한 중국의 위선적인 지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주말 발생한 교회 총격 사건에 따라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유를 허용한 텍사스 주법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치식 경례로 사진을 찍은 웨스트버지니아 신임 교도관들이 전원 해고됐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공동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총기 소유에 관한 텍사스 주법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29일 텍사스주 북부 화이트 세틀먼트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이 범인을 포함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는데요. 범인인 키스 토마스 키누넨 씨는 현장에서 대응 사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범인을 사살한 사람은 이 교회 보안 책임자 잭 윌슨 씨였는데요. 종교시설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한 텍사스 주법이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요?
네, 영웅들이 생명을 구했고 텍사스 법이 그들에게 총기 소지를 허용한 것이라고 30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예배 중이던 나머지 24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것이 바로 텍사스 총기 소유 관련 법규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박하는 여론도 높아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유 권리에 관한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텍사스 주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회나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 어린이 위탁시설, 공립학교 부지 등 공공장소에서 면허 보유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올해 텍사스 주의회가 잇따라 관련 법규를 통과시키고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됐는데요. 다른 지역의 총기 관련 법규에 비해 크게 규제를 완화한 내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서는 해당 법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교회는 근래 몇 년간 종교기관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보안팀을 꾸려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9월 종교시설 내 총기 소지를 허가하는 텍사스 법이 발효된 뒤 더욱 활발하게 대응 연습 등을 진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총기 난사가 발생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모범 사례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텍사스 이외 지역의 총기 법규는 어떤가요?
네, 주마다 다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집이나 사격장 이외에서는 총기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과 사격장 사이를 이동할 때도 이 총을 눈에 보이게 지닐 수 없고요. 밀폐한 상태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 주법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반박하는 여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종교시설에 총기를 들고 갈 수 있게 법을 허용한 것이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지역 시민단체 텍사스 컨센스의 에드 스크럭스 회장은 총격범이 무기를 들고 교회에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없었을까라면서 이 사건 직후 총기 관련 법규를 비판했는데요. 미국의 총기법은 너무 허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민간인들이 총기를 아예 보유할 수 없게 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미국은 사실 그렇지 않죠.
네, 미국 사회에서는 총기 규제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 수정헌법 2조에서 총을 포함한 개인의 무기 소지 자유를 규정했기 때문인데요.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각 지역 당국이 관련 조치를 취할 때마다 총기 소지 자유를 내세우는 측은 이 헌법 규정을 들어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규율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총기 소지 자유와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지나요?
네, 총기 규제론자들은 수정헌법 2조의 주체가 민병대이기 때문에 그 밖에는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국민의 총기 소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조 해석과 관련해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잖아도 연방대법원이 이달 초에 관련 심리를 시작했는데요. 뉴욕 총기단체들이 지역당국의 규제에 반발해서 시작된 법정 다툼을 대법원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언제쯤 어떤 쪽으로 나올까요?
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 말께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리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잇따라 임명했기 때문에 총기 보유 권리가 더 확장될 것으로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나치식 경례를 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신임 교도관들이 해임됐다고요?
네, 교도관 후보생 훈련에서 나치식 경례로 졸업사진을 찍은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신임 교도관들이 전원 해임됐습니다. 짐 저스티스 주지사는 30일 성명을 통해서 이들의 해임을 권고한 조사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발표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들의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종류의 행동은 내가 지켜보는 한 주 정부 내의 어떤 기관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당국은 보고서에서 관련자들의 징계 조치도 규정했습니다.
주 정부의 징계 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사건에 관여한 훈련 교관 2명과 생도 1명을 해고하고 관계자 4명을 무급 휴직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이 일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훈련소 관계자 1명도 해고할 계획인데요. 나치식 경례로 졸업사진을 찍은 신임 교도관 31명은 앞서 무급 휴직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 전원 파면된 겁니다.
나치식 경례라는 게 뭡니까?
네, 이 손가락을 곧게 모은 채로 이 오른팔을 공중에 뻗어올리는 행동을 말하죠. 이 과거 나치 독일에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등의 충성을 맹세하는 상징이었는데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금기입니다. 이 나치의 범죄를 미화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몸짓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임 교도관 훈련 졸업사진에서 왜 이런 몸짓을 한 걸까요?
네, 일부 훈련생이 교관에게 나치식 경례를 하자 다른 그부들도 따라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몸짓이 인종, 종교, 민족, 집단을 향한 차별적 행위라는 뚜렷한 동기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몸짓과 사진이 보기에 매우 불쾌하고 악질적인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건가요?
네, 해당자들의 훈련 기간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였습니다. 이 졸업사진은 훈련 마무리 시점에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사진이 처음 문제가 된 것은 이달 5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정부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내막을 파악하고 주지사에게 교도관 해임과 관련자 징계를 권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실제로 나치를 추종하거나 찬양할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조사 결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념사진을 보면 Hail Bird라는 이 자막이 붙어있는 등 이 나치의 전통을 충실히 재현했다는 그런 보도인데요. 교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캐리 버드 씨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로 나치의 경례 구호 Hail Hitler를 따라한 것입니다. 버드 씨는 진상조사단 관계자에게 내가 엄청 히틀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생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치는 어떤 집단이었나요?
2차 세계대전 발발을 주도하고 유대인 대학살을 비롯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죠. 이를 통해서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인종적, 종교적 혐오를 확산시킨 세력인데요. 얼마 전에는 뉴욕에서 반유대주의가 동기로 추정이 되는 이 종교 집단 공격이 발생해서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율법 교사인 랍비가 사는 집에 지난 28일에 괴한이 침입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는데요. 유대교 명절 한우카 행사를 치르던 5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은 용의자 그래프턴 토머스 씨에게 연방 혐오 범죄 혐의를 적용한 공소장을 3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군요.
네, 세계적인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매 연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2019년 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각각 18%의 응답률로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직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이 동률을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을 포함해서 이 조사에서 12번째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갤럽은 지난 1948년 이후 이런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데요. 앞선 72차례의 조사에서는 58번 현직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앞선 2년간 조사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부진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2017년에 응답률 14%에 머물렀고요. 이듬해인 2018년에는 13%로 더 떨어졌습니다. 갤럽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년 차에 직무 수행 지지도 36%에 머물고 2년 차에도 40%에 턱걸이하는 등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인물 순위에서도 처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3년 차인 2019년에는 지지도를 45%까지 끌어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지난 2017년에 17%, 이듬해인 2018년에도 19%로 높은 응답률을 유지했는데요. 퇴임 후에 두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한 대통령은 앞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뿐이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존경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요?
네, 지지 정당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놓고 민주당 지지층은 41%가 존경한다고 답한 데 비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은 45%가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고요. 민주당에선 2%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을 거의 선택하지 않았고 공화당 지지층도 소수만 오바마 전 대통령을 꼽은 거죠.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주로 대통령들을 존경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1위에 오른 경우는 단 3차례뿐이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그 뒤 1970년대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 그리고 1980년에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수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순위에서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이 올랐습니까?
네, 남성들을 먼저 살펴보면 정치인과 경제인, 종교인으로 다양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애덤 시프 하원의원이 이름을 올렸고요. 경제계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종교계에서는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는데요. 이들은 모두 2% 이하의 응답률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컸습니다.
그럼 여성 부문은 어떻게 찍게 됐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10% 응답률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수위인데요. 이번에 여성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인데요. 5%를 기록했고요. 이 밖에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스웨덴 출신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양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데니 고키의 노래입니다. 내 앞에 소망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손이 있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거예요. Hope in front of me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윌리엄 셔먼 장군은 애틀란타를 점령한 다음 북조지아에 있는 남부군과 소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셔먼의 바다로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폭이 100km 이상에 이르는 파괴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남부 주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조지아를 보면서 제퍼슨 데이비슨의 정부는 결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북부군은 농가에 불을 지르고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대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필립 쉐리단 장군을 쉐난도 계곡으로 파견했습니다. 1864년 가을, 쉐리단 장군의 군대는 이 계곡에서 전투를 벌였고 소규모의 취약한 남부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1864년이 저물어갈 때 북부군은 쉐난도 계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남부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뿐이었습니다.
쉐난도 계곡이 봉쇄당하면서 남부군은 식량과 보급품마저 떨어졌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병사들이 먹을 식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차들이 식량을 찾아다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탈영병들 가운데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일부는 북부군에 투항했습니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보충 병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입대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아직 소집하지 않은 거대한 노동력이 있었는데 바로 노예였습니다.
남부의 노예들은 군대에서 비군사적인 일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마차를 몰았지만 군인으로 복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수많은 자유흑인들이 연방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부의회는 노예들을 군대에 동원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 전투에 참가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도자들은 이것이 남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해도 이 법안에는 반대했습니다.
노예들을 무장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노예들한테 무기를 주고 군대에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노예들을 군대에 동원시키는 데 찬성했습니다.
노예들도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노예들에게는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즉시 자유를 줘야 합니다.
1865년 3월, 남부의 국회는 흑인 노예들을 군대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훈련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발 늦은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1864년 미국은 전쟁 중이었지만 북부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고요. 링컨 대통령은 4년 동안 다시 한번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바람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연방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기에 애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공화당은 분열돼 있었습니다.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전쟁이 끝나는 즉시 연방을 재건하길 원했고 남부주들이 완전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반면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이런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부 반란주들을 가혹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정치적인 다수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합당이라는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연합당은 온건파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주와 지방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연합당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링컨 대통령을 이 새로운 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연방과 전쟁을 지지하고 노예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당의 정강을 즉각 승인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애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남부와 평화회담을 시작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쟁을 끝내고 남부주들을 다시 연방에 복귀시키고 노예 문제는 뒤로 미루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노예 제도를 사라지게 하고 정치적으로 연방을 지킬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결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1864년 8월에 애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의 임무는 연방을 구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협력을 하는 거겠지요.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급진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급진당은 8년 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탐험가 존 프리먼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지명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내전을 종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부와 남부가 이대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전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난 4년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는 정의와 인간의 자유와 공공복지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연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everyone. I'm Evelyn and welcome to this special episode of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 외교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꼭 알아야 하는 표현들 복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Let's dive right in. 어떤 정치 기사에든 꼭 등장하는 표현인 right left. 우파, 좌파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게요. Right, right wing, 우파 또는 우익에. He's a right-wing senator. 그는 우파 상원 의원이야. Rightist, 우익에 또는 우파인 사람. Left, 좌익이죠. Left-wing, 좌파, 좌익에. Leftist, 좌익에 또는 좌파인 사람. He's a left-wing congressman. 그는 좌익의 하원 의원이야. Right-wing, left-wing. 또 중도적 견해에서 우익 쪽으로 기운 중도 우파란 표현도 우리 배워봤죠? Right of center. Having views that are between the center and the right in politics. 마찬가지로 중도 좌파인 left of center. 중도 우파, 중도 좌파. Right of center, left of center. 또 무소속의 혹은 무소속 유권자, 무소속 후보를 가리키는 표현도 배워봤죠? Independent. A group of independents. 무소속 유권자 단체. Independent candidate. 무소속 후보. Independent. 동일한 지위에 대응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 Counterpart. Counterpart. The US President's British counterpart. 미 대통령의 영국 상대자, 즉 영국의 총리를 뜻하는 말이죠. 실무적인, 실무급. 역시나 정치 외교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Working level. 실무급의 working level discussions. Working level talks. 실무급 회담. Working level solution. 실무 차원의 방안. Working level negotiation. 실무 협상. Working level. Punitive action, 징벌 조치, 처벌적 조치라는 뜻이죠. Punitive, 처벌적 형태의. 조치란 표현은 또 너무 다양해요. Action, measure, move, step. Punitive action, punitive move, punitive measure, punitive step. Punitive tariffs, 징벌적 관세. Punitive. 징벌 조치의 또 대표적 예로는 제재를 들 수 있습니다. Sanctions, 제재. Economic sanctions, 경제적 제재. Impose sanctions, 제재를 부과하다. The UN Security Council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안보리는 impos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Sanctions, thorny입니다. The thorny issue of illegal immigration remains unresolved. 논란이 많은 문제인 불법 이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Thorny topic, thorny issues.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eng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바의 Happy New Year. 행복한 새해 보내세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ny's a fool.